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정권 붕괴라며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쿄에서 7일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수석 대표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번 회담은 1일 종료된 미한연합군사훈련 이후에 일주일 만에 열린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핵심은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윤 기자가 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 3자 회담이 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네. 이 회담과 관련한 그 브리핑을 보면 수석 대표들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했고요. 또 북한을 그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안,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기에는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한국 측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난달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그러니까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북한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계기 때마다 핵실험 가능성을 언론이라든지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밝히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핵실험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단 그 3자 회담에서 핵실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대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한국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화의 노력,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고 또 노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곧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걸로 간주하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그 당국자의 발언, 또 언론 보도 이런 것을 보면 물리적 차원의 핵실험 준비는 모두 그 북한이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3월부터 함경북도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 삼봉갱도를 복구해서 5월에는 그 두 달간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갱도가 다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별도의 장소에서 기폭실험, 일종의 그 핵실험을 하기 위한 그 준비, 또 다른 실험이죠. 기폭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그 기계적, 기술적 그 준비는 전부 다 마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정치적 차원의 준비인데요. 이것은 아직 좀그 미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는 10월 16일에 중국 공산당 이제 전국 대표가 열리는데요. 이것이 그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행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행사를 기해서 집권 3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만일 이를 앞두고 북한이 9월이든 10월 초든 이때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 중국의 그 잔치상을 앞두고 일종의 그 재를 뿌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하고도 이것을 좀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이제 핵실험은 아시겠지만 그 북한이 가진 최대의 그 도발 카드죠. 이거 미사일보다 훨씬 센 그런 강도 높은 도발 카드인데요. 핵실험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이나 한국 또 국제사회가 각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 등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를 취할 텐데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좀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성김 대표는 또 북한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북한이 뭐 과거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태도인데, 응할 가능성이 특별히 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했고요. 그 결과 지난해 4월 말에 그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제 조건 없는 말씀하신 대화를 북한 측에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이런 제안을 일축하거나 또는 무반응,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을 사실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또이 뒷부분에서 논의하겠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번에 나서서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 정권 붕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입장이 점점 더 강경하고 강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볼 때, 현재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예.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네, 미국과 한국 등이 그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그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는 그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를 좀 보면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할 경우 아마 한국과 미국 또 일본이 그 함께 여러 가지 그 대응을 하는데 아마 그 단기적 대응과 그 중장기적 대응으로 좀 나눠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그러니까 북한이 그 오늘이라도 당장 7차 핵실험을 하면 아마 미국이 군사적인 그 대응, 즉 미국의 그 전략 자산, 항공모함이나 비완 그 전략 폭격기 같은 이런 또 미사일 훈련 이런 것을 하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그 유엔 안보리가 즉각 열려서 이 문제가 상정돼서 아마 추가 대북 제재를 그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과 한국이 추가적인 제재, 양자 차원의 그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이 이제 해상 봉쇄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불법 해상 환적과 관련해서 북한이 그 석유를 계속 들여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또 미국 국제사회가 감시나지만 이것을 적발하고 이것을 납포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것을 좀 더 그 강화해서 아마 이것을 그 해상 봉쇄 같은 이런 것을 제지하는 그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네. 한국도 그동안 아마 그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나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심도 많고요. 또 그동안 그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하고 그 9.19 그 군사 합의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핵실험을 하게 되면 파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미국은 또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군사적 배치 이런 것이 아마 그 바꿀 것이다 이런 것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이 이제 70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북한을 더 이상 그 잠재 국가로 보긴 어렵고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의 그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김건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미국과 일본의 대표들은 지지를 표명했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북한은 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제안을 수정된 제안을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더 이상 분명하게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한 상태인데요. 북한의 입장은 이 담대한 구상에서 드러난 제안이 이명박 한국 전임 대통령 정부 때의 비핵 개방 3천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지난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그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구상을 일축했고요. 이 관심이 없는 정도를 떠나서 이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비난하면서 인간 자체가 실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뭔가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으니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담대한 구상이 됐던 이 어떤 것이든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대북 제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그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보면 이 남북관계가 앞으로 절대로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회담의 1차적인 목적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지시켜야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은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도록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가 아주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아,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 정세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시기적으로 좀 보면, 아, 남북 관계는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지금 넉 달밖에 안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지난 넉 달간, 아,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 담대한 제안 이것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을 제안한, 아, 정권 초기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앞서 얘기한 담대한 제안이나 뭐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고 대화의 기회,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다 날아갑니다. 최소 1, 2년간은 강대강 구조, 군사적 대결 구조 이거밖에 남지 않게 되고요.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 그 4월부터 북한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정책을 밝혔죠.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은 아마 단한 번의 그 실질적인 대화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강대강 그 군사적 대결만 남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참 한반도 국민들은 물론이고 관측자, 전문가들도 대단히 이거는 그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 우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날짜가 10월 16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북한이 핵실험을 안할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관련해서 확실한 거는 어느 것도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최은기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야말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북한의 유일한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현금과 식량, 그리고 유류, 지원과 공급의 유일한 말하자면 방안인데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또는 이런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거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을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자극하는 그것도 이제 시진핑 중국 공산당 당서기가 이제 10월 16일에 전국 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함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그냥 마냥 북한을 두둔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쩌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큰 핵실험을 중국의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에 앞서서 강행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대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없을 테니까 전혀 얘기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좀 분명한 측면도 있지만 약간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요, 미국의 궁극적인 대북 목표가 정권 붕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연설 후반부에서는 일종의 핵 협상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먼저 핵을 포기하는, 선핵 포기가 없다는 것은 그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앞부분에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먼저 핵 포기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것이 절대로 핵 협상에 이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엄포성 조치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번에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는 건데요. 이 법령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고 또 그렇게 채택한 그뭐 이유라고 할까요? 뭐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채택한 것이 핵무력 법령입니다. 모두
예.
그 11개 항에 걸친 법령인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핵무력의 그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의 그 지휘 통제, 핵무기 사용 집행, 핵무기의 그 권한, 조건, 유지 관리, 전파 관리 이렇게 11개 조항에 걸쳐서 핵무기를 누가 통제하며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 정도가 그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핵무력 지휘 통제와 관련해서 핵무력의 지휘 통제, 그러니까 핵무력을 지휘 통제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 같은데요.
예.
위험에 처하면 도발 원점과 그 지휘부를 핵타격을 즉시 단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그 김정은 위원장 제거를 위한 가령 참수작전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면
예.
여기에 그냥 재래식 무기로 그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가한다 이런 하나의 그 뜻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좀 눈여겨볼 그런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핵무기 사용 조건입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적대 세력의 그 재래식 무기 이런 것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 공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그 방어용으로 쓰고 또 하나는 핵무기를 상대 적대 세력이 핵무기로 공격해오면 핵무기로 대응한다 주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의 공격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공격이 실제로 가해지는 게 아니라 임박했다. 가령 내일이나 뭐 반나절 뒤에 한국이나 미국이 가령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으로 임박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면 핵 공격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 공격을 그 핵무기를 쓸수 있는 그 조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그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그 상당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했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그러면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그 직접적인 타겟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그 시정 연설은 한 2만 자 분량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한 문장뿐입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말하자면 미국을 겨냥했고 또 그래서 핵무력과 관련한 법령, 그다음에 미국의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정 연설을 통해서 앞서 이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는 그런 관측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핵 협상에 말하자면 어떤 바를 더욱 높이고 또 그 완강하게 협상 가능성을 거의 차단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5일 보도하고 미국 정부가 확인을 한 것인데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is would violate UN sanctions on the DPRK by doing this multiple.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는 행위가 북한에 대한 UN 제재 위반이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구매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군사대국인데요.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 그리고 이를 통한 공급망 차단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분석을 미국 당국자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앞서 러시아는 이란의 무인기를 이란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의존할 나라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과 북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러시아가 수백만 발에 달하는 북한제 로켓과 포탄을 구입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지금 이미 포탄이 제공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을 보면은 일단 접촉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여러 그 언급이 나왔는데요. 존 커비 그 백악관 그 국가안보의 전략 소통관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러시아 국방부가 그 수백만 발의 그 포탄을 사려한다며. 실제 구매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러시아 국방부가 지금 저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포탄이 부족한 무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을 갖고 그 사항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마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늘 막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신홍철 그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가 8일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마 이달 중에 북한과 러시아의 그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철도 화물이 한 2년 반 정도 그 중단이 됐었는데요. 아마 철도 화물 이것을 재개해서 아마 그 포탄 이런 것도 아마 실어 나르고 노동자도 아마 가능하면 실어 나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북한은 앞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노동자 파견 문제를 러시아와 논의를 했는데요.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포탄도 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등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촉구했을 때 북한은 이 재래식 무기 판매를 통한 수입이 연간 10억 불에 달한다면서 그
예.
부분을 그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 외화 그 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제안한 노동자 파견을 하는 문제랑 아울러서 이 재래식무기, 실탄, 포탄, 로켓 이런 것들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금 말하자면 수입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무기 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뭐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그 2009년에 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그 18745 채택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그 17185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그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국제법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는 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승인한 본인이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러시아 자체가 앞장서서 그 자신이 제 손으로 만든 그 결의안 그 제재 이것을 그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그 제재 위반인 건 분명하지만 이것을 그 실질적으로 그 미국과 그 다른 서방국들이 제재 위반은 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막을 수단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왜 또 이 문제가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시점을 보면 좀 사실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는 게 사실 남북 간의 관계가 과거에 보면은 순조롭고 순탄했을 때 이뤄졌던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을 놓고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일축하고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북한이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 직후란 말이죠. 물론 예. 추석이라는 한국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뜬금없는 일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지금 이 인도주의 문제죠. 이산 상봉 이런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원해 보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상봉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을 재개하고 그 과정에서 당국 간 논의의 틀도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식량 지원과 체제 보장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 정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사안을 통해서 뭔가 남북관계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여러 해 전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전혀 또 그런 일이 없이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많이 돌아가시고 또 뭐 곧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고령자도 많고 사실 이건 좀 시급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산가족 문제가 그 언론에서 아주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큰 중대한 그 문제인데요. 한국전, 그러니까 그 6.25 전쟁 과정에서 약 100만 명의 그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지금 그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이제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가 사실 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고령자 문제, 많이 돌아가셨고,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몇 가지 좀 그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정부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 이산가족 그 관계를 전부 다 그 등록해 놓고 지금 그 자료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이산가족 상봉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3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살아있는 생존자가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한 10년간 이 중 13만 3천 명 중에서 저 나머지 한 8만 명이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네. 분이 4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만 3천 명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이 중에 그 생존자 그러니까 90세 이상 되는 사람이 30%나 됩니다. 고령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번에 계속 그 이산가족 그 상봉이 지금 이루어진다 해도 과거처럼 뭐 100명, 200명 단위로 이루어지면 아마 그 남아있는 그 4만 3천 명 그 이산가족 분들도 살아생전은 다 이산가족은 못 만나보고 아마 세상을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그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도 얘기를 하면서 10년이 지나면 이산가족이란 말 자체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 같은 고령자 상황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그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의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소식과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서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려 한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오에 방송입니다. 이소부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하루에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를 보면서 주인은 어느새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거위배를 가르지만 뱃속엔 아무것도 없었고 더 이상 황금알도 얻지 못하게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일에 욕심이 생겨 밤새 몰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놀고 싶어 계속 놀 생각만 한다든지요. 그럴 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주어지는 황금알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where those promises end. I don't pretend.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디온 워익의 Promises, Promises, 약속, 약속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보통 약속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 친구 사이의 약속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이 약속의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이 끝나는 곳, 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옳은 척하지 않아. 약속, 약속, 기쁨과 희망, 사랑으로 이어질 거야 라는 가사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뒤에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요. 지금은 아프고 힘든 마음이지만 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약속은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었어요. 이 유쾌함과 우아함을 지닌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디온 워익의 수많은 히트곡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첫 곡 Promises, Promises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이 소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This Girl's in Love with You라는 노래예요. 이 곡은 이후에 아레사 프랭클린, 뭐 쉬앤 힘 등 수많은 가수들이 편곡해서 부를 정도로 음악인들 사이에서 특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인데요. 미국 음악 차트 장르에서 리듬 앤 블루스 장르 부문의 대히트를 기록한 그런 곡입니다. 이 리듬 앤 블루스라는 장르는 1940년대에 생겨난 미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이 미국 안에서 주로 흑인들이 불렀던 블루스와 가스펠 음악에 스윙이 더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 대표적인 흑인 여가수로서 이 리듬 앤 블루스 장르에서도 독보적인 가수로 인정을 받았던 이 디온 워익의 This Girl's in Love with You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You see this girl, this girl's in love with you. Yes, I'm in love. Who looks at you the way I do? When you smile, I can tell we know each other. How can I show you? I'm glad I got to know you, 'cause I've heard some talk. They say my heart.
just died.
Dion만의 깊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아주 감미롭고 달콤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여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난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가사에 This Girl's in Love with You 였습니다. 그런데 디오는 이 노래의 대히트 이후로 꽤 오랜 시간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위너 브라더스라는 레코드사로 이적도 해보지만 그곳에서는 싱글 앨범 하나를 발표한 뒤에 계약이 깨져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도 몇 개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아리스타라는 레코드사를 통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초창기 때의 인기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히트곡을 만나게 됩니다. 긴 시간 어두운 터널을 뚫고 찾아온 바로 그 노래, 데자뷰. 오랜 시간 꿈꿔왔던 사랑, 이미 오래전 어딘가에서 만났던 사람 같은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그 순간이 이미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진다 라는 가사의 데자뷰. 디온 워윅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명곡의 운명과도 비슷한 가사를 가진 곡인데요. 데자뷰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0년 넘게 화려한 가수 인생을 이어오고 있는 디온 워윅의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로 만약에 라는 말을 하려면 if로 시작하는 문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if가 없어도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What is it?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But you don't always need if.
That's what I said.
Actually, that's what I said.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당신을 몹시 흥분시킬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What is it?
그게 뭐죠?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If절 없이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셨어요?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조건문을 만드는데 if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절에 덧붙여 조건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But you don't always need if.
하지만 항상 if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That's what I said.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Actually, that's what I said.
사실은 그거 제가 말한 건데요. 조건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건절과 주절인데요. 조건절에 unless, U-N-L-E-S-S.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을 사용하면 if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unless의 뜻은 if not과 같습니다. 뭐뭐가 아니라면. 여기서 잠깐 unless가 들어간 노래,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 All the Way 들어보시죠.
When somebody loves you, it's no good unless he loves you.
할러데이가 It's no good, 별로다. Unless they love you all the way. 당신을 전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not good,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Unless가 들어간 조건문에서는 조건절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Unless you study, you won't understand grammar.
당신이 공부하지 않는 한 문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if 대신 unless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고요. if 대신 otherwise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우리 서둘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겁니다. 다만 otherwise는 조건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조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If 대신 as long as, 뭐뭐이기만 하며 뭐뭐하는 한 as long a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s long as로 시작하는 조건문은 if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As long as는 only if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하는 경우에만. As long as는 특히 일상생활 중 격식 없는 상황에 주로 쓰이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보다 격식을 갖춘 어휘는 so long as가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만약에라는 표현,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otherwise,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as long as, 뭐뭐 하는 경우에만, so long as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